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작품은 리어왕입니다. 리어는 영국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딸이 있었는데 장녀 고네릴은 알바니 공작의 부인이었고 둘째 리거는 코널 공작의 부인이었습니다. 셋째 코델리아는 프랑스 왕과 버건디 공작에게 청혼을 받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왕궁 내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리어는 80세가 넘은 노인이었기 때문에 왕위를 딸들과 사위들에게 물려주고 평안한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리어는 지도에다가 자신의 영토를 3등분해서 딸들에게 질문을 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로 확인해서 그 땅을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욕심만 많았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만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리어가 장녀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내 눈보다도 무한한 영토와 자유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훌륭하고 고귀하신 아버님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입니다. 우아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영예스러운 생명만큼이나 소중하신 분입니다. 자식된 자로서 받들 수 있는 최대의 사랑으로 아버님께서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을 만큼 최고의 사랑으로 아버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때에 막내 코델리아는 방백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좋담? 아버님을 사랑하고는 있지만 잠자코 있자. 장녀의 말을 들은 리어는 지도에 그어놓은 경계선을 가리키며 그늘진 수풀과 기름진 들판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물고기가 넘실대는 이 강물, 그 주변의 넓은 목장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영원히 너와 알바니의 후손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둘째 딸인 리건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와 언니와 한 마음 한 뜻이므로 언니가 저의 효심을 있는 그대로 전한 셈이 되었습니다. 다만 언니의 말에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완전한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효도 이외의 즐거움이라면 그것을 원수로 삼겠습니다. 오직 아버님께 바치는 지고한 사랑에서만 행복을 느끼겠습니다. 이때도 코델리아는 방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가엾은 코델리아 차례구나. 하지만 내 사랑이 빈약한 것은 아니야. 내 효성은 정말이지 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아주 풍성해. 기분이 좋아진 리어는 둘째에게도 이 3분의 1은 넓이나 가치로나 기쁨을 주는 일에서나 결코 고네릴에게 준 것 못지않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마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어는 막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내이긴 하나 언니들 못지않게 나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코델리아, 언니들의 땅보다 더 큰 세 번째 영토를 너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해보렴. 코델리아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없다고? 없습니다. 리어는 놀라고 화가 나서 아무 할 말이 없다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며 다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코델리아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진심밖에 말할 줄 모릅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저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담례를 올리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아버님께 복종하고 아버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렵니다. 그런데 언니들이 정말 아버님을 그토록 사랑한다면 어째서 결혼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결혼한다면 제 배우자가 제 애정과 관심과 의무의 절반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아버님께 효도만 할 것이라면 저는 언니들처럼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에 분노를 느낀 리언은 내 진심을 결혼 지참금으로 삼으라고 말하며 코델리아에게 주려고 했던 영토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두 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의 신분만 유지하며 모든 권력과 권한, 수입은 두 사위에게 준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두 사위에게 주며 번갈아 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기사 100명을 데리고 두 딸의 집을 매달 번갈아 다니겠다고 말했습니다. 막내 코델리아에게 청혼했던 버건디 공작은 지참금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돌아가 버렸고 프랑스 왕은 지참금이 없어도 코델리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그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두 딸의 집을 오가며 편안한 여생을 보내겠다던 리어의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리어는 큰딸 고네릴의 집을 찾았다가 수모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고네릴의 종도 리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네릴은 아버지에게 100명의 기사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50명으로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난 리언은 나에게는 다른 딸도 있다며 둘째 리건의 집으로 갔지만 그는 여행에서 금방 돌아와 피곤하다는 이유로 얼굴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언니 고네릴과 함께 등장한 리건은 아버지에게 기사를 25명으로 줄이라고 했습니다. 리언은 다시 고네릴에게로 가겠다고 하니까 고네릴은 집에서 많은 치종들이 아버님을 보살펴 드리는데 무슨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냐고 말했습니다. 리건도 아버지 한 분이면 기꺼이 환영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시종이 따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리언은 미쳐서 여러 가지 들풀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들판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자매 고네릴과 리건은 에드먼드를 동시에 사랑하다가 질투심을 느낀 언니가 동생을 독살하고 자신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막내 코델리아도 에드먼드에게 목이 졸려 죽임을 당합니다. 리오도 두 딸의 죽음에 대해 듣고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자신이 알아보지 못했던 코델리아의 시신 앞에서 절규하며 숨을 거둡니다. 리오왕 일막사장에 보면 리어가 어느 딸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에 대해 오판을 하고 난 뒤에 광대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여기 있는 자들아, 너희들 가운데 나를 아는 자가 있느냐? 여기 있는 사람은 리어가 아니다. 리어가 이렇게 걷더냐, 이렇게 말을 하더냐, 리어의 눈이 어디 있느냐, 그의 생각이 둔해졌거나 판단력이 잠자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아, 나는 잠들었는가, 깨어있는가,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리어는 어떤 딸이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분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판단력이 흐려져 딸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도 분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분별해야 하는 일들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일을 어떻게 분별하고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달라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교제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연약했기에 그들에게 로마 황제의 오른팔과 같은 권력자를 붙여주셔서 그들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고 빌립보의 상권을 쥐고 있는 경제인들을 붙여주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더 경제적으로 윤택한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사도들을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었고 빌립보의 최고의 학자들을 모두 하나님을 믿게 하여서 빌립보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는 눈앞의 이익이나 안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도 큰 그림을 그리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기 쉽고 총명이 없는 사랑은 편협한 이기심과 눈앞만 생각하는 감정의 파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이유입니다.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한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바울의 기도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선한 것, 더 바른 것을 분별함을 통해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선한 것을 앞에 작은 글자로 1이라고 쓰여 있고 아래에 1번을 보면 또한 같지 아니한 것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극히 선한 것의 문자적인 뜻이 다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에도 뛰어나다는 것을 표현할 때에 다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광고할 때에 자신의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가 타사의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을 말할 때에 차원이 다른 자동차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광고도 있었습니다. 작은 차이, 즉 작은 다름이 명품을 만듭니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도 동일합니다. 그 사람의 도덕성은 일반인들과는 완전히 달라. 그래서 다름을 지극히 선함이라고 번역한 것은 원 의도를 참 잘 살린 것입니다. 일이나 사람, 사물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환경, 같은 능력을 타고났을지라도 삶의 업적은 천양지차가 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입에 금숟가락, 은숟가락을 물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삶이 추함의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입에 아무것도 문 것 없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기념비와 같은 업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니는 아이들은 장래 희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섯 가지에서 열 가지는 보통이고 또 자주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점 성장하면서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도 분야가 얼마나 방대한지 제대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한 부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분별의 결과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진 씨가 작년 11월에 런던의 한 전철역 인근에서 전 세계에 450대밖에 없는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민진 씨는 3살 때 영국으로 건너가 6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해서 11살에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13살 때 베를린 심포니와 협연으로 데뷔하고 16살 때 영국 왕립음악원 최연소 장학생이 되는 등 천재성을 인정받고 활동 중인 연주자입니다. 김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맨체스터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런던 뉴스턴역으로 가던 중 샌드위치와 커피를 사기 위해서 잠시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가 2.95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5,300원짜리 샌드위치와 커피를 골라서 먹으며 바이올린 케이스를 잠시 바닥에 내려놓고 전화를 하는 사이에 세 명의 도둑이 이를 몰래 들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바이올린은 300년 된 것으로 영국 팬이 장기 임대해 준 것인데 그 가격이 12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1억 6천만 원이나 하고 그 케이스 안에는 활도 2천만 원짜리 활도 두 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지만 그 범인인 존 모건과 10대 공범은 두 명은 잡혔는데 공판에서 드러난 사실은 이들이 120만 파운드짜리 바이올린을 시내의 한 인터넷 카페에서 그들 옆에 있던 다른 사내에게 100파운드 18만 원에 사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모건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좋은 악기를 헐값에 파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기 때문이거나 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딸이 이미 리코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악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가의 악기라면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손에서 떼지 않는 것이 철칙입니다. 순간의 무분별의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카페에 앉아있던 그 남성도 그 바이올린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다면 그렇게 대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몸이라는 악기는 스트라디바리우스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그 악기는 전 세계에 450대가 있지만 우리 각자의 몸이라는 악기는 전 세계에 한 대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다름을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120만 파운드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살 수도 있고 100파운드보다 못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도록 기도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이 없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진실하다는 헬라어는 엘리크리네이스입니다. 이것은 태양이라는 뜻의 단어 헬리오스와 판단하다는 뜻의 단어 크리노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태양에 의해 판정된이라는 뜻이 진실한이라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의 도자기 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자기는 그 종류는 물론 그 품질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값이 잘 나가지 않는 도자기는 두껍고 투박하기 때문에 그런 도자기를 만드는 데는 그렇게 뛰어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품이 되는 좋은 도자기는 두께가 아주 얇아서 여간 만들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마에 구울 때 많이 금이 갔습니다. 물론 금관 도자기는 폐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직한 상인들이 금관 도자기를 밀랍으로 보수해서 팔곤 했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밀랍으로 보수한 도자기는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자기가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에는 그것을 들어서 태양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밀랍으로 보수한 것은 까맣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도덕한 상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량한 상인들은 자신이 만든 도자기에 밀랍하지 않은 이라는 뜻으로 sine sera라고 라틴으로 써서 팔았습니다. 여기에서 영어 단어 sincere, 진실한 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영어 편지 끝에 sincerely yours라고 쓰는데 그것은 나의 삶과 마음은 밀랍으로 때우지 않은 순수하게 당신의 것입니다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밀랍치를 하고서도 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는 가정한 삶이 아니라 끝까지 순수함을 지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허물 없다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게 하다와 스스로 넘어지지 않다는 뜻입니다. 진실하다가 내적인 온전함이라고 한다면 허물 없다는 외적인 온전함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 특히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아주 큰 시빗거리였습니다.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는 것은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거리낌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답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교회를 세습하고 불교의 사찰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예수 믿으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자신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자기 자신은 물론 참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빌립보 교회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과 진실하여 허물이 없어야 하는 목표점을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에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 입학 수학 능력 고산 날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재수생들의 생활은 모두 그날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날 이후의 모든 시간들은 그날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동안 공부를 했는지 하는 척만 했는지 그날의 평가가 됩니다. 그날은 성적에 관한 한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두렵기는 하지만 비상하는 날이요.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추락하는 날입니다. 물론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시험 당일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시험 시간에 너무 촉박하게 도착해 긴장해서 시험을 잘 못 볼 수도 있고 갑자기 몸이 아파서 제 실력을 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진실 유무와 허물의 정도를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진실하고 어느 기간에만 허물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그리스도의 날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진실은 내 욕망을 위한 성취하기 위한 것이 되고 허물 없음도 내 병든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리어 왕은 자신의 딸들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조각난 도자기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인생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딸들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분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물론 에덴 동산이 조각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무너졌고 모든 인류가 원죄라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나가 있어야 했을 전장에 있지 않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은 박살난 항아리가 되어서 자식이 형제를 죽여 넘어지는 것을 보아야 했고 자식에게 쿠데타를 당해 맨발로 도망가는 넘어짐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바른 분별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라 구원자라 칭하는 예수란 존재는 사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인 백성이라는 영원한 걸림돌을 안겨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과거 사울이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자신은 바른 판단을 하고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눈에는 비늘이 끼어 자신의 인생은 오판의 연속임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은 밀랍투성임을 자각하게 되었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자신의 인생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넘어뜨리고 있음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바른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빚으신 가장 완벽한 토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써보낸 이 빌립보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었는지 모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움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 그리스도의 날까지 밀랍칠한 인생이 되지 않고 온전한 토기가 되며 허물없는 인생이 되기를 나는 기도하노라.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들의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분별의 중요성과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떠해야 하는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분별력이 리오 왕처럼 흐려져 있음에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오판에 오판을 연속하고 있다면 우리 눈에 있는 비늘을 떼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이 온전한 토기인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진리의 태양이신 주님께 비추면 우리는 모두 밀랍투성이며 밀랍이 없이는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도 힘든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완전하고도 영원하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고려 청자와 하나님의 이조 백자 같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갑작스런 지진과 해일로 생명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일본을 위해 간구합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한 번도 예배당에 나와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졸지에 가족과 재산을 잃고 깊은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속히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계기로 인간의 무능함을 깊이 절감하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 전쟁과 독재로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고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서 줄인 배를 움켜쥐며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는 빵과 살아야 할 의미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